론
여기 국민 라디오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아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com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너만 멀쩡해? 그런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님의 시처럼 한아이의 일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고향이 될 작은 시골학교, 16년의 대안학교 푸른꽃 고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문의전화는 063-323-2258, 323-2258, 검색창에 푸른꽃 고등학교를 검색해보세요.
주문번호, 상담번호, 어떻게 알리지? 또 그 광고비는...
걱정 마세요. 번호를 따로 알릴 필요 없이 말로 거는 1636 말하는 전화면 해결됩니다. 외우기 힘든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우와, 이렇게 간단할 수가...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하시면 상담원이 연결됩니다.
이제 번호 누르지 말고 말로 거세요. 1636 말하는 전화.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 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넥트 카넥트.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차세대 전투기 F-35 선정, NLL 대화록 공개, 사드미사일 한국 배치, 대한민국의 안보는 어디에 있는가? 안보계의 슈퍼스타 김종대, 한반도 평화 메신저 정욱식, 이제 전쟁과 폭력, 공포와 협박의 가짜 안보와 작별하라. 지금 똑똑하고 안전한 진짜 안보 교양서가 왔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도서출판 서해문집.
고장만의 수사반장. 지난 4월 달이었나요? 그때 개편을 했던 것 같은데 봄, 여름, 그리고 가을 지나고 있습니다. 7개월 정도 됐네. 예. 자, 오늘도 구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보상만입니다.
예, 뭐 7개월 정도 됐는데 예. 뭐 어떠십니까?
그 저도 손가락을 꼽아보면서 얼마나 됐나 하고 한번 세봤더니 7개월 됐더라고요.
예.
그 7개월 되는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변화도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셔서 이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데요. 근데 요즘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어떤 거요?
그 이제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이 아 이게 너무 무거운 얘기만 맨날 하는 거 아니냐고.
네.
예. 형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수사반장 하는데 네. 수사를 해야 되는데 가벼운 걸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좀 진행을 하면서도 네. 진행을 하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가 되어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진행을 하고 나면 좀 마음이 좀 많이 가라긴 해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은 더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습니다. 불편한 진실인데. 네. 예, 예.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제 아, 그 맨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이제 그 기분 좋은 얘기 또 가벼운 얘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데 사실은 그 방송을 하면서 1년이 한 1년이 52주죠?
네.
예. 52주.
네,
예, 52주. 52주죠? 아닌가요?
52주. 그렇군요. 52주군요.
52 네. 7, 네. 네, 7535.
네.
52주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 방송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이 방송을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데 이제 그 매번 무거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이야기. 예. 그러니까 아, 맨날 어떤 사람이 안타깝고 죽고 불쌍하고 뭐 이런 그 무거운 주제 이야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한 번쯤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어떤 사람에 대한 이야기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꼭 알았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얘기들이 다 무거운 얘기다.
예, 무거운 얘기가 많죠.
네. 그냥 그 불편한 진실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렇죠?
나라가 사회가 명랑사회라고 한다면은
예.
명랑한 얘기들로 채워지겠지만 명랑사회를 이룩하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명랑하지 않은 이야기가 많은 거 아닌가.
명랑사회는 아니고 맹랑사회가
맹랑사회.
맹랑한 사회가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여하간 앞으로 남은 그 이제 1년 중에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 한 5개월 정도가 있는 건가요? 그죠?
뭐,
5개월 정도.
그건 뭐 우리는 어떤 시간을 특정해 두지 않기 때문에 네, 그게 5개월 될지 1년 5개월 될지 이런 건 잘 모르죠.
그러니까 네. 1년 기준으로 본다면 5개월 기준인데 그 하는 동안에 굳이 인위적으로 분위기를 바꾸거나
네.
또는 다른 이야기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듣는 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청취자분들하고 여하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어떤 사람과 사건에 대해서
네.
이야기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네.
또 어떤 무거운 얘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아니 꼭 무거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예, 같이 들으면서 공감하자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는
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이들의 이야기.
예, 예. 1995년 3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만 19년 전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떠나간 한 장애인 노점상에 대한 사연입니다.
예, 95년. 네.
예. 95년도에 뭐 하셨어요?
95년도에 노래마을이라는 팀에서
아, 그 유명한 노래마을.
네, 네. 그래서 한참 활동하고 있었고요. 네. 2주 동안 여름에
네.
여름에 콘서트를 했었는데 마당 세실 극장
예.
덕수궁 옆에.
예, 예.
맞아요. 그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을걸요?
그렇죠. 올해 20년 됐으니까.
20년 됐죠. 아, 산풍이었구나.
아, 산풍.
성수대교는 94년이고
네.
산풍이 95년에 무너졌어요.
그렇죠. 95년 6월 30일인가 그래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때 맞아요. 우리 네. 콘서트하고 있었어요.
6.29 저기 지방자치 선거 끝나고
네.
그 다음날 제가 95년 6월 30일날 종로성당에서 무슨 토론회를 하다가 당시만 해도 제가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네.
담배 사러 저기 잠깐 편의점 가게를 갔는데 텔레비전에서 헬리콥터가 막 하고 막
아,
떠다니고 막 이러고 연기가 나고 하면서 하길래 전 민방위 훈련을 어디서 저렇게 지독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게요. 예.
근데 그게 진짜 사고였고 그게 삼풍백화점 사고였죠.
네.
이 그게 이제 19년 전이고 그러니까 이제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아니 그러니까 19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95년. 1995년. 해수로
94년도에 이제 성수대교가 무너졌거든요. 그렇죠. 네, 올해 맞습니다. 20주년이니까. 네, 네. 바로 저, 이
네. 말씀하십시오.
바로 이때 19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살다가 떠나간 한 장애인 노점상에 대한 사연인데요.
네.
최정환입니다.
최정환 씨.
예, 예. 네네. 최정환. 네. 저는 그 사람에게 생전에 한 가지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아. 그것은 고백하자면 최정환 씨하고 함께 한 약속은 아니었고 제가 스스로 저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었냐면 이 사람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다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그에게 했던 약속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이 최정환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뭔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생각을 19년 전에 제가 했었습니다.
네.
그래야지만이 제가 그의 이름을 이야기할 공간도 있을 것이고 또 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제 말을 신뢰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만 19년이 지나가는 지금 저는 팟캐스트 고상만의 수사반장에서 다시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최정환. 네.
예. 제가 처음 최정환 씨를 알게 된 것은 1995년 3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재하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이라는 곳에서 인권위원회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는데요. 89년도에 대학을 입학한 후에 학생운동을 했고 그 과정에서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갔었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제가 결심했던 게 뭐냐면 사회에 나가면 이제 밖으로 석방되면 인권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감옥에 간 이유가 제가 잘못해서 감옥 간 것이 아니라 네. 제가 힘이 없어서 불의한 세력들에게 당하고 있는 고통이라고 생각했고요. 저처럼 그렇게 학생운동, 그러니까 불의한 세력에게 저항하고 싸우고 항의하던 과정에 당시에 노태우 정권 하에 경찰과 검찰에 의해서 억울하게 감옥을 간 것처럼 누군가도 저처럼 이렇게 피해를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인권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나와서 인권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인권운동 하면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 거 잘 모르실 텐데 사실은 재하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출근을 잘 안 해요.
아, 그래요?
예. 아. 노래 공연하실, 노래 운동하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어요?
뭐 별일 없으면 사무실에 왔지만.
어, 그래요?
예. 별일 없을 때는 모여서 연습을 하죠.
아, 연습하시러?
그렇죠. 그러나 네. 공연할 때는 사무실에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그죠? 네.
재하단체에 있는 사람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사무실 나가면 돼요. 아. 원래 기준이.
아, 그렇죠.
매주 월요일 날 오전 10시에 하는 예, 주간 업무회의. 그래가지고 그때만 사실 나가면 되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 사무실에 있으면 야단 맞아요.
아,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냐고.
아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전화기 쓸 거 아니에요.
네.
컴퓨터 쓰고.
네.
비용 나가게 왜 여기 앉아 있냐고. 그래 나가라. 그 재하단체에 있는 사람이 사실 사무직이 아니거든요.
네.
정책실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모르겠는데 저희 같은 민생국이나 저 같이 인권운동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철거 빈민 뭐 이런 지역을 돌아다녀야지.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현장을.
예, 예.
네네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월요일 날만 가서 아침에 회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지난주에 뭐 했고 이번주에 뭐 할 거다 이것만 이제 보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냥, 사무실에 안 나가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뭐 실제로 이제 그때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가.
네.
재하단체에 있으면서 월급 받는 게 아니라 매월 약 30만 원 정도의 활동비라고 하는 명목의 돈을 받았어요.
활동비.
예, 월급이 아니라 명목이 활동비였는데
네.
이제 차비 쓰고 뭐 하고 하는 이 정도의 그 교통비 정도 쪼였죠. 그래서 이제 그 돈 가지고 이제 한 달 95년도부터 98년도까지 제가 전국연합이라고 하는 재하 단체에서 인권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이 뭐였냐면 주로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신문을 보는 거죠.
네. 요즘 같으면 인터넷 보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당시 이제 그죠? 아시잖아요. 95년도에 컴퓨터 없으셨죠?
있긴 있었어요.
있으셨어요?
저는 그 공대생이었고
제 여동생, 막내 여동생도 그 공대생이었기 때문에 예. 공대 출신이었기 때문에 있긴 있었는데 예. 지금 같은 컴퓨터는 전혀 아니었죠.
그러니까 예. 그때 인터넷 연결을 안 됐죠. 그냥 컴퓨터만 있었던
그렇죠. 거죠. 인터넷 그렇죠. 아니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거 아마 연결한 게 한 2000년도인 것 같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천리안이나
통신.
네. 예, 천리안 통신하고 또 뭐가 있었죠 그때? 나우누리.
네 그런 거.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저희도
하이텔. 뭐.
예. 하이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사무실에 나가면 이제 그게 있었지만 집에서는 그런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당시에는 이제 한겨레 신문 보는 게 이제 재화단체에 있는 사람들의 신분증 같은 역할이었잖아요.
아, 네.
그죠? 네. 한겨레를 보지 않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당시에. 그러니까 저 왜, 네. 제대로 된 보도를 보려면 세상이 네.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렇죠. 보려면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었던 게 아니었으니까
그렇죠.
한겨레 오마이뉴스도 없었고 예를 들면은
뭐 아무것도 없었죠.
다른 인터넷 매체도 없었으니까 네. 한겨레 신문이었어요.
한겨레 신문을 통해서 그날에 이제 사고나 사건을 이제 쭉 봤는데
네.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때도 이제 제가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사회면 뉴스를 먼저 이제 제일 먼저 보는데 이때 또 제가 마주했던 불행이 바로 장애인 노점상
네.
최정환 씨의 분신 사건이었습니다. 강남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이 최정환 씨가 병원 그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는데
네.
이 최정환 씨는 강남역 앞에서 서울 강남역 앞에서 카세트 음악 테이프 노점상을 하던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분이 강남구청 안에서 분신 자살을 기도해서 중상을 입고 중화상을 입고 강남 성모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저는 바로 이 기사를 보고 출근 준비를 한 후에 강남 성모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온몸에 하얀 붕대를 칭칭 동여맨 채 두 눈만 드러내고 있었던 최정환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최정환 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그 설명을 하면요. 최정환 씨는 서울 강남역 앞에서 테이프 노점상을 하던 1급 장애인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정환 씨는 그 척수 장애인이라서 그래가지고 스스로 보행이 어려웠고
예, 예.
그리고 한쪽 다리가 불구였던 장애를 갖고 있었던
아 그럼 예. 척수 장애 한쪽 다리 예. 그럼 예, 휠체어를 예. 타고 계셨던 예, 예. 건가요?
네. 예예. 예. 원래 이제 그런 1급 장애인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어려서 자기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버려졌던 고아로 자랐습니다.
예.
생활 형편이 어려웠던 최정환 씨의 부모가 그를 포기하면서 고아원에서 자랐던 것인데 이렇게 이제 최정환 씨가 60, 70년대 고아원에서 생활하면서 겪었던 고단한 삶은 그야말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혹독하고 힘들었다고 하죠. 정규교육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생활여건도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는
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러다가 결국 나이가 차서 고아원을 나오게 된 최정환 씨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뭐였겠습니까? 그 배운 것도 적고
그러게요.
예, 저 고하고 이러니까 기껏해야 할 수 있었던 게 껌이나 수세미 등을 이제 팔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날품 장사를 했다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일할 수도 없는 그런 곳이었으니까
예, 예. 그렇죠. 네. 그래서 18살이 되면 고아원에서 무조건 나가야 되거든요.
네.
만 18세가 되면 그렇게 해서 이제 18살에 나와서 이렇게 하루 날품으로 하던 이 최정환 씨가 불행한 삶을 쭉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정환 씨의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요. 이번에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한 겁니다.
예. 네.
최정환 씨는 이 사고로 척수장애와 오른쪽 다리를 절단하는 중증장애를 다시 안게 돼요.
아 그러니까 예. 원래는 장애가 없었던 분인데
아니요. 장애는 원래 있었는데
예.
그런데 이 사고로 이 척수 장애하고 오른쪽 다리까지 절단하는
아 중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 다리를 못 썼는데 두 다리를 이제 다 못
아,
쓰게
네네.
되는 형태가 됐고
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 태어나서 지독한 불행에 처하게 된 이 최정환 씨는 다른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아,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사람이 그래도 희망을 갖고 살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최정환 씨를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자기의 절대적 불행이나 고통, 절망 앞에서도 최정환 씨는 스스로 좌절하지는 않았다.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불행한 처지였지만 최정환 씨는 자신보다 더 못한 또 다른 이웃을 위해서 도움을 많이 줬던 착한 사람이었다고 증언을 합니다.
예.
언젠가는 노점상 중에 한 사람이 몸이 아파서 며칠간 장사를 하지 못하니까 자신도 사실은 굉장히 남들이 볼 때 부러워하기 그지없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자기가 그날 벌었던 하루의 수익금을 몰래 가져다가 그 몸이 아파서 장사를 못했던 또 다른 노점상에게 주기도 했던 이런 착한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은 최정환 씨가 자신을 죽음으로 끌고 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최정환 씨가 이처럼 착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라고.
25년 전에 전태일 열사도 그러셨어요. 자신도 돈이 없는데 네. 버스비를 가지고 풀빵 같은 걸 사갖고
예.
자기보다 더 어렵고 나이 어린 그런 여공들 미싱 그렇죠. 시다에게 그걸 사주고 자기는 걸어 다녔거든요.
25년 전이 아니라 45년 전.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네, 95년부터
맞아요.
25년 전에.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1970년 예. 예, 네. 11월 3일.
네, 네.
이제 며칠 안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때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 어려운 이의 형편을 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거죠. 네. 오늘 아까 전에 방송 들어오면서도 우리 형님도 고 신해철 예.
네.
후배죠? 연배 어떻게 되나요?
예, 연배는 저보다 후배죠.
네. 그죠. 그분 오늘 얼굴이 매우 안 좋아 보이셔서 왜 그러시냐고 제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늘 옷도 다 진짜 검은 옷으로 일부러 맞추신 것 같은데. 네.
아무튼요, 이렇게 그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던 그쵸. 그런 최정환 씨,
그쵸.
네, 또 전태일 열사도 그러셨고요.
네. 네. 그래서, 그랬던 것처럼 이 최정환 씨도 누군가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최정환 씨에게 이렇게 지금 이 상태도 굉장히 힘이 들었던 이 최정환 씨에게 비극이 다시 시작된 것은 바로 이 사고가 일어나기 95년도 3월에 이 네. 사고가 일어나기 약 9개월 전인 94년 6월 달에 예, 94년 6월 달에 최정환 씨의 비극이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강남구청이 노점상에 대한 강제 철거를 위해서 철거 깡패들을 동원한 겁니다.
네, 네, 네.
그 사실은 이제 강남이나 서초 뭐 이런 종로 이런 데에서는 그 노점상에 대한 그 단속이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네.
논란이 많을 정도로 이제 심하게 벌어져서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강남이나 서초가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는
네, 네.
요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행인들 오고 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러니까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구청이나 서초구청
네.
등에서 이제 노점상에 대한 강제 철거를 하기 위해서 철거 깡패들을 동원했고요.
네.
이런 그 철거 깡패들이 동원돼서 노점상들의 리어카를 이제 부시고
네.
그들의 전 재산인 물건들을 마구 길거리로 내던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공포와 폭력의 이중주로 그 강제 철거를 하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제 갈 곳이 없어서 최후로 이 갈 곳이 없어서 노점상을 선택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내쫓는다고 물러나면 사실 갈 데가 없어요.
마지막 생계 수단인데요.
그렇죠?
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편하고 또 없어져야 될 그런 공간이겠지만 그들에게는 일가족이 살아야 될 유일한 생계 수단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한테는 또 그 공간을 또 서로 사고 파는 또 그런 자리이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권리금까지 주면서.
그렇죠. 근데 네. 기업형 권리금 형태로 한 1억 2억 뭐 몇천만 원 뭐 이렇게 주는 건 좀 다른 문제긴 한데
네.
조그만 이제 리아카 하나 정도 수준 떡볶이와 오뎅 뭐 만두 같은 것을 파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생계형 리어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고 마구 부셔버리고 강제로 끌고 가는 형태로 이제 강제 철거를 하니까
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노점상들 역시 죽기 살기로 달려들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서로 노점상과 철거 깡패들이 거친 욕설과 폭력을 마구 휘두르면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데
네.
사실은 이게 굉장히 뭐 아시는 것처럼 참 치사한 싸움이죠.
네.
사실은 그걸 때로 부수러 온 용역도 우리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잘 사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몸으로 네.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역시 오갈 데 없는 가난한 사람들인 거고
네.
노점상 역시 가난한 사람들인데 이렇게 똑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때려 부시고 또 누군가는 노점상을 하면서 이것을 지키려고 또 싸우고
네.
이렇게 이제 아비규환의 싸움의 형태가 되는데
네.
그래서 그날도 할당된 이것들을 이 리아카나 이 노점상들을 모두 부셔버려야지만이 약속된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이 동원된 철거깡패들의 폭력에는 사정에 여유를 두지 않죠.
네.
마구 이제 폭력이 행사되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또다시 불상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없는 사람들끼리 말이죠.
예, 예. 네.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는데 용역들의 무지막지한 폭력 철거 와중에 장애인 노점상이었던 최정한 씨가 큰 부상을 입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최정한 씨에게 그 저 몸에서 또다시 네네. 그 유일하게 남아있던 다리가
네.
또 다시 그 뼈가 부러지는
아이고
예 그런 사고를 당한 거죠. 그래서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은 최정환 씨는 이후에 이 자기의 철거 과정에서 당한 이 피해를 보상하라고 강남구청과 철거 용역 업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그러자 구청 측이 회유책을 내놓았는데요. 즉 형사고소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노점 단속을 강남구청역 앞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예, 그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제안이네요.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죠. 예,
예 말로만 그렇다면은 그죠?
아니 실제로 이건 이 사고가 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그 노점을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 과정에서 사람을 때리거나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는데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최정아 씨가 다쳤고 이 사안에 대해서 형사 고소하겠다고 반발하고 싸우니까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럼 좋다 우리가 단속하지 않을 테니까 그럼 이번 건을 니네들도 그냥 넘어가 달라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한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단순히 이 최정환 씨에 대해서만 단속하지 않겠다가 아니라 다른 노점상의 장사 역시 묵인해주겠다는 이제 비밀 제안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 예.
예. 그래서 최정환 씨가 결국 고민 끝에 이러한 제안을 수용을 했는데 최정환 씨가 이러한 노점 단속을 하지 않겠다는 구청 측의 약속을 믿은 이유는, 그러니까 믿고 이걸 수용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장애인 노점상들, 그러니까 다른 노점상들의 어려운 형편 여건이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하나만 참으면 다른 분들이 또 먹고 살 수가 있지 않냐. 그래서 본인이 당한 피해가 있지만 자기도 그 자기가 그냥 참고 넘어가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그 최정환 씨의 결정에 대해서. 고소를 하지 않기로 결심한 네. 최정환 씨에 대해서 다른 노점상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렇죠. 대단히 고마운 일이고
네.
그걸 요구할 수는 없지만 최정환 씨가 또 스스로 그렇게 선택을 해줬다니까 매우 고마워서
네.
그 이제 이 최정환 씨에 대해서 이 다른 노점상들이 미안하기도 하고 또 네. 고맙기도 해서 십시일반의 정성을 모아서 또 치료비를 건네주기도. 했다고 해요.
그 충분한 돈이 아닐 텐데, 그죠? 가난해갖고 말이죠.
그렇죠. 네. 이 서로 이제 노점상분들이 뭐 이렇게 의무적으로 얼마를 걷어서 준 것도 아니고 그 사정을 아는 분들, 그 주변에 네. 있었던 분들이 이제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해줬다고 하는데
네.
실제로 최정한 씨가 이렇게 한 것은 다른 사람의 경우에 비해서 비춰봐도 이건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네.
뭐냐면 척수 장애인인 경우에 그 부러진 다리, 그러니까 골절된 다리가 붙으려면은 일반인보다 더 오랜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그런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게 최정환 씨인데 그런 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그 결단을 내려준 거죠. 그런데
네.
약속을 했던 이 강남구청이 안타깝게도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아하.
예. 약속을 지켜줬으면 좋았는데 강남구청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평화는 오래 갈 수 없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리가 좀 붓고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을 때는 다시 나가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단속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꿈을 안고 나갔을 텐데 다시 단속을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 자기네들이 그 고소를 하지 않으면
네, 네. 예.
그러면 자기네들에 대해서 이
노동자 권리를
예, 예.
탄압하지 않겠다. 예. 깡패 동원하지 않겠다.
뭐 노동자의 권리는 아니고 노점에 대한 예. 단속을
하지 않겠다.
중지하겠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다른 분들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믿고 고소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서초구청이군요. 예, 예.
네, 네.
서초구청에서 이 약속을 어기고 단속을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가 바로 95년 3월 8일이었던 겁니다.
95년 3월 8일이면은
예.
다친 다음에 9개월 후군요.
9개월 후 네. 정도가 되는 건데
네.
사건이 발생하고 9개월 정도가 된 건데 제가 아까 말씀 것처럼 95년도 3월 달에 제가 처음 한겨레신문에서 사회면에
네.
기사를 읽다가 그리고 나서 이 사건을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로 운명의 날인 그 참 묘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단속을 안 했어요.
아, 그래요?
단속을 안 했는데 바로 이 날이 최정환 씨가 처음으로 다치고 난 후에 일을 나간 그 첫날이었어요, 이게. 95년 3월 8일 날이.
네.
부러진 다리가 다 아물지도 않은 최정환 씨가 노점에 나가기로 한 날이었, 이
네.
처음 나간 거죠. 더 쉬어야 했지만 그리고 더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생활이 어려운 처지에 마냥 치료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최정환 씨가 이제 일을 나가게 된 건데 그런데 이날은 최정환 씨가 꼭 피했어야 할 운명의 날이었던 겁니다.
아, 어떤 면에서요? 네.
사고 후 9개월 만에 처음 카세트 노점상을 하기 위해서 나간 그날 구청 측이 노점 단속을 시작한 건데요. 이전에 약속을 깨고 구청 측이 그 단속에 나섰는데 이때 최정환 씨가 뺏겨서는 안 될 어떤 물품을 시청 단속반에게 구청 단속반에게 이제 빼앗기게 되는데 노래 테이프 노점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카세트가 있어야 되겠고 일단
예
그리고 전원도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 전원. 카세트 기기에 전원을 공급하는
아.
자동차 배터리입니다.
예.
테이프 노점상 하는 사람에게는 사실은 노래를 틀어 이게 요즘은 이제 거리에서 저작권도 있고 뭐뭐뭐도 있고 하고 해적 테이프니 뭐 이런 거 판매할 수 없잖아요. 요즘 또 MP3로 듣기 때문에 또 뭐.
그렇죠. 그쵸? 예. 하지만 이때는
예.
예 대단히 유명한
그쵸?
그런 노점이었고 많이들
그쵸?
샀어요.
그러니까
정품을 사면은 3,000원 이상 줘야 되는데
예.
이런 거 사면 1,000원이면 샀었거든요. 카세트 테이블.
500원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 김종환의
예.
김종환 씨 있잖아요.
예, 예.
사랑을 위하여 이런 노래를 히트시키기 위해서 남대문 쪽에 이 테이프 노점상
네.
이분들에게 로브를 했다는 썰이 있을 만큼
아, 그쵸.
예. 그래서 길거리에서 히트하면은
맞아요.
히트한다.
그때
이런 그랬죠. 공식이 있었어요.
그 요즘 이제 한 두 달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네.
요즘 거리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라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크리스마스 캐롤이 없어진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노점상 테이프 노점상이 이제 사라졌다.
사라졌다.
그 길거리에서 이제 그걸 틀어놓는 데가 없잖아요. 예전에 뭐 심형래니 뭐니 뭐 유명한 또 아역 배우자들 중에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제 노래 부르면
그래요.
그것도 많이 틀어주고
크리스마스가
있죠.
온다는 것을 바로 두 군데를 통해서 알 수 있었죠.
예.
하나는 구세군 남비.
아, 구세군 남비.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예.
그해 뉴 캐롤송들.
뉴 캐롤송들.
네, 네.
아, 그게 어떠세요? 노래 부르시는 가수 입장에서는?
그거는 제가 판단할 게 아니라
거리에서 그런 걸 트는 게 좋아요, 나빠요?
아, 그거요?
예, 예.
사실 카피라이트라는 표현에 그거에 있어서는 예.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창작하라는 사람이 그쵸. 예 그거를 과실을 따먹는 게 아니라 예. 그 불법으로 복제한 사람들이 그런 거니까.
그렇죠.
예, 카피라이트 측면에서는 못 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김종환 씨 같은 그런 것처럼 뭔가 인기를 끌고 막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되지 않나요?
그분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빛을 발한 가수들이 다가 아니잖아요.
예.
즉 뭐냐면 맞잖아요. 이런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자, 와서 홍보 겸해 갖고 와서 노래 불러라.
예.
저 뭐 개런티는 없지만 와서 너 노래 부르면 홍보되는 거 아니냐.
예.
라고 얘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 아니다. 그러니까 카피라이트란 측면에서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특히 그러니까 돈 그 히트 잘 되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나 어떻게든지 부분. 자기를 알고 알리고 싶은 사람한테는 어차피 난 없는 사람이니까
그런 부분이 있겠군요.
네, 그래서 일장일단이 그렇게 네.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하간 최정환 씨는 예, 이렇게 이제 자신의 그 카세트 기기 공구 전원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뺏긴 후에 당연히 분노했습니다.
네.
자신과 한 약속을 쉽게 깬 구청 측의 행태에 그는 슬픔과 울분을 참을 수가 없었고
네.
그래서 95년 3월 8일 밤 9시 30분경 최정환 씨는 자신의 삶을 지탱해준 낡은 휠체어 바퀴를 밀고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네.
그곳에서 최정환 씨는 강제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왜 이걸 어겼냐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가져간 배터리를 즉각 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그러나 그의 요구는 아주 쉽게 무시되었습니다. 구청 직원들이 답변 대신 최정환 씨를 강제로 건물 밖에 내쫓아버린 겁니다. 밀어서.
그야말로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린 거군요.
뭐 헌신짝이 아니라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무슨 소리냐라고 얘기했겠죠. 왜냐하면 그런 제안을 했던 사람들이 연말이 됐으니 뭐 다른 부서로 갔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그것이 무슨 공증이나 합의문서가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구두로만.
구두로 비밀 제안을 했던 거잖아요. 고소하지 네. 않으면 우리가 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쫓았는데 이때 느꼈던 최정환 씨의 울분과 분노, 비참함 그리고 자신도 국민인데 자신에게 했던 약속을 이렇게 쉽게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울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최정환 씨가 선택한 방법은 불행한 결과였습니다. 최정환 씨가 밀려난 구청 현관 문 앞에서 잠시 후에 조그만 불씨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받지 못했던 최정환 씨가 37년간의 고단한 삶에 철철 넘치는 눈물을 붓고 한 덩이의 불꽃이 되고만 것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그런 순간이군요. 그죠?
네. 네. 장애인 노점상이었던 최정환 씨의 이러한 분신 사실이 알려진 후에 노점상연합회와 장애인 관련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정환 씨가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강남 성모병원에서 노점상 생존권 보장과 장애인 생계 보장을 요구하면서 연일 항의 집회를 개최했는데요. 제가 바로 이 최정환 씨를 처음 찾아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네.
분신 사고가 일어나고 이틀이 지나가던 3월 10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남 성모병원으로 이 최정환 씨를 만나러 갔는데 이때 당시에 최정환 씨의 모습을 보고 저도 참 깜짝 놀랐었어요. 예, 심한 화상으로 인해서 형편없이 구겨진 작은 눈을 억지로 뜨면서
네.
제가 온 것을 알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온 걸 안 거죠. 뭐 제가 왔다라는 것보다 누군가가 이제 와서 서 있는 걸 보고 그 작은 눈을 억지로 뜨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 눈빛과 그 눈빛을 제가 보는 순간 저 역시 이제 당황을 해서 어찌해야 될까 했는데 이때 당시에 저를 바라보던 눈, 그 최정아 씨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충격적인 느낌을 받았는데, 이때 당시에 저를 쳐다보는 최정아 씨를 보면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을 네네. 해서 제가 하게 된 말이 뭐였냐면 이런 말이었습니다. 지금 밖에서는 선생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셔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아, 이게 실제 그랬습니까? 바깥 사람들이 농성하고 막 그랬어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아, 안심시켜주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울분과 슬픔으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 보는데, 그 순간에 뭐라도 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하게 된 말이 이 말이었는데, 네. 제가 이 말을 하고 나니까, 최정환 씨의 모습이 갑자기 제 말을 듣고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칠게 숨을 몰아쉬면서 흥분하시는 거였어요.
네.
뭔가 간절히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이 소리로 돼서 나오질 못하다 보니까 조그맣고 이상한 이런 그 소리가 나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제가 계속 있게 되면 더 안 좋을 것 같아서 결국은 나중에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서 중환자실을 빠져나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를 보자마자 그 뭔가 굉장히 울분과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이 말을 했는데,
네.
실제로는 세상 사람들은 이 최정환 씨 문제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고, 일부의 이제 장애인 단체라든지 노점상 단체에 있는 분들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 최정환 씨 문제를 가지고 이러한 그 최정환 씨에게 절망을 줬던 이들에게 항의하고자
네.
소수의 노점상 연합회 사람들과 이제 장애인 단체 사람들이 단결해서 싸웠는데 그렇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현장을 빠져 나온 후에 안타깝게도 저는 다시 최정환 씨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
예. 최정환 씨 95년도 3월 21일 새벽 1시 50분경에 제가 만나고 난 후에 최정환 씨가 끝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아, 돌아가셨군요.
예.
아주 중화상을 입으셨군요.
예.
네.
뭐 굉장히 심한 화상을 입었죠.
네.
그는 자신의 생명줄인 자동차 배터리를 돌려받지도 또 약속을 어긴 구청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는데 그가 분신하고 꼭 13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37살이었어요.
네.
37년간의 고단하고 불행한 삶을 그는 그렇게 허무하고 억울하게 내려놨는데 이렇게 숨진 최정환 씨에 대해서 장례식을 크게 좀 성대하게 치러주자
네.
그렇게 해서라도 이 최정환 씨의 억울함을 달래주자 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대책위원회는 연세대학교 노총극장에서 연결식을 하고 그리고 서울시청 앞에서 항의 노제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최정환 씨의 장례식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을 하고 이 장례식 자체를 원천 봉쇄했어요.
여기 사진들을 누가 올려주셨는데
예, 예.
그렇군요. 정말 원천 봉쇄해서 학생들이 시위를 하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장소가 지금 연세대학교 노총극장에서 이제 그리고 또 연세대학교 정문 앞에서 화염병 당시 시위를 하는 모습을 네. 이제 쭉 보는데
네.
실제로 저 연세대학교 앞에서 장례식이 이루어지질 못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례식 당일 날이었습니다.
네.
최정환 씨가 안치됐던 강남 성모병원의 영안실은 엄청난 긴박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병원을 둘러싼 경찰 병력, 즉 장례식을 저지하겠다는 경찰과 장례식을 강행하려고 하는 장례대책위간에 그 대치하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병원과 영안실 입구에는 경찰의 시신 침탈을 대비하는 사수대가
네.
쇠파이프를 든 채 경찰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예상했던 우려스러웠던 상황이 벌어진 것은 장례식이 계획되었던 날의 새벽 2시 40분경이었습니다.
예.
당시 300여 명의 백골단, 당시에 흰 하이바를 썼던 무장경찰을 백골단이라고 불렀는데
네.
이 백골단 300여 명의 백골단이 강남 성모병원 영안실로 최정환 씨의 시신을 탈취하려고 뺏으려고 침탈한 겁니다. 근데 명분이 정말 뜻밖이었어요.
뭔데요?
최정환 씨 고아였잖아요.
예,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벌어졌다 그랬잖아요. 예,
최정환 씨의 부모가 나타난 겁니다.
부모가요?
친권자인 부모가 나타나서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를 테니 대채기가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최정환 아들의 시신을 찾아달라라고 하는 요구에 따라 경찰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 역시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고아인 최정환 씨에게 부모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예. 사연을 알게 된 우리는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요. 최정환 씨의 부모를 찾아낸 건 경찰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에 대책위가 구성돼서 조직적으로 반발하니까 경찰이 주민등록 전산 조회망을 통해서 최정환 씨의 친부모를 찾은 건데 최정환 씨를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어려서 버린 것에 대해선 사실은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게요.
뭐 어쩔 수 없었겠죠. 본인들도 안타깝고 더군다나 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것이 더 힘들었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사람들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사실은 최정환 씨가 한 번 버려진 것이 아니라 두 번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어떻게요?
최정환 씨가 이런 사실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않아서 몰랐었던 건데 사실은 최정환 씨가 고아로 살다가 나와서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중증의
그렇죠. 예,
장애인이 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때 1985년도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서 아무런 피해 보상도 못 받았어요. 뺑소니 사고를 낸 사람은 도망갔기 때문에 잡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경찰이 당시에 최정환 씨의 신원조회를 통해서 그 아버지를 찾았답니다.
네.
1985년도 당시에. 그러니까 사고가 일어나던 95년도 이전, 10년 전에.
20대가 되기도 전에.
예, 예. 그죠.
하지만
10년 고원에... 전이니까 이때는 27살 때이죠.
그렇군요.
그죠.
예.
27살 때였던 거죠. 10년 전이니까 사고가 95년도에 났고 이때는 85년이니까. 그런데 이때 아버지를 경찰이 찾아서 왔는데 이때 가족이 다시 최정환 씨를 외면했답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해서 더 큰 중증의 장애를 갖게 된 이 최정환을 만나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가난이 쉽게 벗겨지기 어려운 우리 사회에서 그들의 형편이 더 나아질 수도 없었으니까 그 성한 몸이라면 몰라도 그때 정도면 몰라도 더 중증의 상태가 됐으니 갑자기 부담스러우니까 결국은 이 가족들이 최정환 씨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서 병원에 입원 중인 최정환을 두고 어디론가 사라진 겁니다.
본인들로서는 가슴 아픈 선택일 수 있겠지만 최정환 씨에게는 정말 두 번째 버림받은 네. 아주 처절한 아픔에
절망하고 네. 처절한 건데 이렇게 버리고 가는 거를 옹호할 길은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려웠다 해도. 그런데 하물며 그렇게 두 번 버렸던 부모가 마침내 세 번째 나타나서 이제 부모의 권리를 명분으로 최정환 씨의 시신을 찾겠다고 공권력 투입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은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네.
표리부동한 경찰의 행태도 어이가 없고 네. 이런 상태에서 나타나 부모의 권리를 운운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데 이때 네. 당시에 경찰이 침탈해서 그 명분으로 시신을 가져가려고 할 때 장례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가 놀라운 순발력을 발휘했는데요. 바로 뭐였냐면 최정환 씨의 시신을 화물로 위장해서 연결식을 예정했던
네네.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으로 그 시신을 트럭에 싣고 병원을 빠져나간 겁니다.
아, 장례차 이런 거 말고.
네. 예,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날 장례식을 건행하기 위해서 연세대로 갔는데, 목적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결식이 예정됐던 연세대학교인데, 이 한밤에 시신 공수는 불행하게도 경찰에게 발각됩니다. 영안실에 잔입해 있던 경찰 정보원이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려줬고, 그래서 결국 강남 테헤란로에서 최정환의 시신을 실은 트럭이 경찰의 검문에 의해서 잡혔고, 그리고 이 트럭은 최정환의 시신을 실은 채로 경찰서로 강제 견인됐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의 무전기를 통해 잠시 후 놀라운 소식이 전파되고 이 최정환 씨의 시신은 다시 강남 성모병원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경찰의 무전기를 통해서 들려온 내용은 뭐였냐면
네.
강남 성모병원 앞이 8차선 도로거든요.
넓어요.
예, 예 굉장히 넓잖아요. 네네. 그 8차선 도로에 수백 명의 장애인과 노점상이 누워버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들이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외치는 소리가 부정기를 통해 들려왔습니다.
아.
장애인 노점상, 최정한의 시신을 우리에게 돌려달라.
예.
결국 새벽 6시경에 경찰이 압수해간 최정한의 시신을 다시 병원 영안실로 돌려보내게 된 이유인데, 이렇게 처절하게 싸우고 하는 과정 속에서, 끝이 안 난 거죠. 병원에서 이 경찰이 시신을 둘러싸고 나가네 못 나가네 하면서 돌과 화염병, 최루탄이 난무하고 있었던 이런 상태였는데, 이런 상태에서 저 역시 그날 새벽에 최정한 씨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제 강남 성묘병원 앞에 갔었는데, 네네. 그런데 이렇게 경찰이 실갱이를 하는 동안에 경찰이 그 강남 성묘병원 앞을 이렇게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네.
병력을 쭉 쌓아놓고. 그리고 만장을 든 이제 장애인들이 앞으로 이걸 나가기 위해서 밀고 땡기고 이러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를 본 게 있습니다.
네.
뭐였냐면 경찰이 사열 대열로 경찰 그러니까 병원 입구를 막아서고 있었는데, 한 대의 낡은 승용차가 이 전투경찰 저지선을 향해 서서히 밀고 나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경찰이 이렇게 네 줄로 서서 막고 예. 있는데 그 거기를 승용차가
예.
가까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저러지? 저러다 말겠지. 저러다가 쓰겠지 했는데 점점 차가 다가오더니 갑자기 경찰 저지선 앞에 맞닿고 나더니 갑자기 속도를 내갖고 그 전지선을 뚫어버린 겁니다. 굉장히 큰 상황이 벌어진
네네네.
거죠. 모든 사람들이 앗하고 비명을 저지르는 엄청난 상황이었는데, 모두가 놀랐고 황당했던 그 찰나의 순간에 경찰 전지선이 무너졌고, 다행히 경찰이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 경찰 전지선을 밀어붙인 차량이 속도를 내면서 정면의 좁은 골목으로 무질서하게 달려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어떻게 했겠어요? 잡아 그러면서
잡아야 되겠죠. 네.
사정없이 달려갔고, 그 경찰을 차로 밀어버렸던 그 운전자에 대한 분노로 정경들이 마구잡이로 달려가갖고 그 차량을 덮쳤고, 그렇게 해서 덮쳐놓은 차량에서 운전자를 끌고 나왔는데, 저는 뭐 이제 끌려 나왔으니까 저 사람 얼마나 크게 당할까, 보복이 굉장히 심할 텐데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때 끌려 나온 사람이 누구였느냐?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정경에 의해 끌려 나왔던 사람은 당시 두 다리가 없던 여성 장애인이었습니다.
아이고.
여성 장애인이 분노해서 그런 일을 한 거죠.
예.
상황은 채 1분을 넘지 않았습니다. 정경의 벽을 넘어서는 차량의 돌진과 운전석에서 끌려 나온 여성 노동자의 분노, 그리고 그들의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며 비명처럼 울부짖던 그 여성 장애인의 절규. 저는 이 상황을 잊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차량 돌진 사고가 있고 난 후에 결국 경찰의 저지에 막힌 그 장례 대책위원회는 더 이상 이 장례를 강행할 현실적 힘이 없다라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네.
연세대학교 연결식장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책위는 연세대학교 연결식을 포기할 테니 바로 천주교 묘지로 갈 수 있게 길을 터달라고 요구했고
네.
그래서 경찰이 이것에 대해서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마냥 기다리라고 하다가 결국은 터줬는데
네.
그렇게 해서 결국 낮 3시가 될 때 강남 성모병원 정문이 아닌 후문을 통해서 운구차가 빠져나가는 모습을 저는 한국감정원 17층 위에 올라가서 이제 그걸 봤는데요.
네.
당시에 최정한 씨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가 어떻게 갔냐면 경찰의 사이드카 오토바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 오토바이가 포위하듯 8개가 포위해서 자의 운구차를 이제 가는데 장지로 바로 가겠다고 하는 걸 약속을 믿을 수 없다 이런 거였죠. 그래서 누군가가 아마 봤다면 이 최정한 씨가 마치 대단한 지위가 있어서 국가 차원의 예우를 받고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국감정원 17층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중환자실에서 처음 만났을 때 최정한 씨가 흘렸던 한 줄기 눈물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최정한 씨가 가는 마지막 길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 국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채 떠나가는 어느 빈민 장애인 노점상의 죽음을 가슴에 새기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최정환, 당신의 이름을 반드시 이 세상에 남기겠다. 그리하여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고 또 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많은 이들이 꼭 알 수 있도록 남기겠다. 그래서 당신에게 했던 그 거짓말, 사람들이 당신의 억울한 사연에 함께 울어주고 함께 분노하고 있다는 그 말이 결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겠다. 제가 인권운동을 하게 하면서 새기게 된 아픈 이름, 그의 이름은 최정환입니다. 19년 전 그때보다 지금은 얼마나 더 좋아졌을까요? 가난한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일까요?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은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오늘 다시 저는 그 이름 최정환을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